한국 겨울이 춥게 느껴지는 이유는 기온 때문이 아니에요. 한반도 지형을 보세요. 깔때기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바람의 속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바로 칼바람입니다. 뼛속까지 한기가 막 스며드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의 영하 5도가 시베리아의 영하 15도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쭉 있다가 갑자기 10도 15도 푹 떨어질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도 남극인데 했잖아요. 춥지 않았거든요. 오늘 여기 나올 때 깜짝 놀랐어요. 야, 남극보다 더 추워 서울이.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정호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러시아, 핀란드, 노르웨이 사람들도요. 한국 겨울이 더 춥다고 느낍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죠. 체감 한파가 있는 거예요. 체감 한파는 단지 기온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추위는 여러 가지 조건의 조합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공식은 이래요. 체감 추위란 것은 기온 곱하기 바람 곱하기 습도 곱하기 변동성 곱하기 노출 구조. 다 변수가 있겠죠. 앞에 붙는 상수도 다 다르니까 요소들이 여러 가지예요. 기온의 요소, 바람의 요소, 습도, 변동성 이런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겨울이 춥게 느껴지는 이유는 기온 때문이 아니에요. 바람과 습도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출구예요. 시베리아에서 차가운 고기압이 거대하게 형성돼요. 북반구에서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공기가 유입되지만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유출됩니다. 코리올리 효과 때문이에요. 오늘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시베리아의 고기압이 차갑단 말이에요. 차가운 공기의 배출구가 한반도예요. 한반도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예요. 가장자리가 어떻게 해요? 기압의 기울기가 큽니다. 바람이 세요. 기압의 기울기가 크다는 거면 기압이 고조 차이가 되게 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압 바람이 세집니다. 거기다가 백두대간이 있잖아요. 백두대간은 풍속의 증폭 장치를 해요. 그래서 북서풍이 백두대간을 넘거나 비집고 내려오면서 풍속이 더 증가합니다. 산맥이 노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쭉 나가게 하는 거예요. 한반도 지형을 보세요. 북쪽은 넓고 남쪽은 좁아요. 깔때기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유속이 바람의 속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바로 칼바람입니다. 산맥이 있으니까 산맥을 따라 쭉 올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바람이 세게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동서로 있었다. 산맥이. 산맥이 우리는 주로 남북 방향이잖아요. 주로. 동서로 있다 그러면 달라졌겠죠. 바람도 약해지고 올라왔다 내려오면서 조금 더 따뜻해지고 그랬겠죠. 강원도 쪽에 보면 겨울에도 영동 지역은 조금 더 따뜻하잖아요. 바람이 붙였다가 올라가면서 다시 내려가면서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한국의 겨울이 추운 데는 습도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시베리아는 건조한 대륙성 한랭 기후예요. 대륙 안에 있으니까 물이 없어. 건조해. 근데 한반도는 겨울에도 해양의 영향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반해양성 기후입니다. 해양성 기후란 건 뭐예요? 습하다는 거죠. 물이 많다는 거예요. 습기가 많으면 열 전도율이 높아집니다. 피부의 체온이 더 빠르게 식는 거죠. 뼛속까지 한기가 막 스며드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의 영하 5도가 시베리아의 영하 15도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10도 정도는 더 춥게 느껴지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겨울이 급강하라고 하는 더 무서운 요소가 있어요. 러시아나 북유럽은요, 겨울이 시작되면서 서서히 냉각됩니다. 일정하게 서서히 쭉 냉각돼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적응할 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갑자기 쭉 있다가 갑자기 10도, 15도 푹 떨어질 일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한파주의보, 한파경보 이런 게 많이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주의보와 경보가 있는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기온 변화의 크기예요. 전날보다 최저 기온이 10도 떨어진다. 그 한파주의보를 내립니다. 온도 절대 온도 자체가 아니라 상대적인 양으로 어제보다 10도 낮아져서 그 한파주의보야. 어제보다 15도 낮아져 그 한파경보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더 낮지만 경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온도 차이가 크지 않으니까. 그만큼 우리 한파주의보나 한파경보라는 말을 잘 듣잖아요.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10월부터 4월까지만 한파주의보나 경보가 내리는 거겠죠. 그러면 남극은 어떨까? 저는 어저께 남극에 갔다 귀국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뭐 35일 동안 남극해에서 장보고 갔다 왔는데 거기서 춥지 않았어요. 물론 거기 여름이기도 하죠. 여름이기도 하지만 거기도 보면요. 바람만 안 불면 살만합니다. 자, 장보고 기지는 남이 74도에 있어요. 그 다음에 세종 기지는 62도인가 그래요. 62도와 74도, 12도나 낮단 말이에요. 장보고 기지가 훨씬 더 추워야 되겠죠. 온도는 더 낮습니다. 그런데 장보고 기지는 따뜻해요. 훨씬 살만해요. 왜? 그 장보 기지는 바람이 세지 않은데 세종 기지는 섬에 있으면 바람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서 엄청나게 고생하는 거예요. 장보 기지보다 세종 기지가 훨씬 더 추운 이유는 온도보다 바람이 그만큼 세기 때문인 거죠. 저는 그래도 남극인데 했잖아요. 춥지 않았거든요. 오늘 여기 나올 때 보다TV 출연하고 나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남극보다 더 추워 서울이. 우리나라가 지금 남극보다 더 춥습니다. 실제로는 거기 더 춥습니다. 더 추운데 그들이 생각하는 거 갑자기 우리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더 춥게 느끼는 거죠. 우리는 얼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러시아는요 조깅하다 모자 벗었다가 얼어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온도 자체가 넥 세죠. 우리가 대구가 뭐 아프리카에서는 덥다 해서 대프리카 이란 말 막 쓰잖아요. 대프리카 뭐 그때 뭐 대구가 우리는 제일 덥다는 뜻이잖아요. 제일 덥지 않습니다. 익산 광주가 훨씬 더 더워요. 그리고 아프리카가 정작 대구처럼 덥지 않아요. 북아프리카도 갔고 남아프리카도 가봤는데 우리보다 덥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여름이 뭐 더워야 30도, 35도 정도잖아요. 아프리카는 40도, 45도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 35도보다 아프리카 45도가 더 시원해요. 왜냐하면 더위는 온도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구조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체열을 방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더 중요해요. 체감 더위, 내가 느끼는 더위란 말이에요. 체감 더위는 뭐냐면 기온이 높아지면 점점 체감 더위 높아져요. 습도가 높아지면 점점 더 높아지죠. 반대로 바람이 세지면 체감 더위는 낮아지겠죠. 또 증발이 잘 되면 체감 더위는 낮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봐요. 체감 더위의 플러스 효과는 기온과 습도고 마이너스 효과는 바람과 증발이 만들어주는데 우리는 습도는 높고 바람은 낮아요. 체감 온도를 높일 수 있는 건 있는데 낮출 수 있는 요소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여름에 습도가 70%에서 90% 이릅니다. 있을 점이 있어도 27도예요. 사실상 열대 수준이에요. 우리나라의 습도는. 사람은 땀으로만 열을 식히잖아요. 근데 공기 중에 수증기에 가득 차 있어 봐요. 땀이 증발할 수가 없겠죠. 체열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 영어로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 같은 더위를 보고 공기를 씹는 느낌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사실 그 말을 이해 못하겠어. 공기를 씹는 느낌이 뭐야. 우리 평생 여기 살았기 때문에 그 느낌을 모르는데 미국에서 온 사람, 딴 나라 외국인들은 아, 우리 공기를 씹는 느낌이다. 근데 왜 우리나라 이렇게 습도가 높을까? 그렇다면 북태평양 고기압 때문입니다. 자, 북태평양 고기압은 습한 해양성 고기압이에요. 고기압이니까 바람은 약하고 해양성이니까 습하죠. 겨울에 시베리아 고기압은요 바람이 센데 여름에 북태평양 고기압은 바람이 약합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은요 기압 기울기가 크지만 북태평양 고기압은요 전선이 넓고 기압 기울기가 작기 때문에 바람이 약한 거예요. 겨울바람은 초속 3m, 6m쯤 돼요. 여름바람은 초속 1m, 3m밖에 안 되거든요. 겨울에 아우 바람 세 하지만 여름에는 태풍이 아니면 바람 세다는 느낌 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약하니까 증발은 시키지 못해. 근데 해양성 고기압이니까 수증기는 많아. 습도는 높고 바람은 약하고 우리가 더위를 느낄 수밖에 없죠. 저희 카타르 가봤거든요. 카타르 가니까 딱 호텔 문 열면 45도 리터, 50도 돼요. 호텔 시원해. 에어컨 틀고 딱 나가 두 발짝 나가면 튕겨서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얼마나 뜨거운지, 바닥도 뜨거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익숙해지잖아요? 살만해요. 왜냐면 기온은 40도, 50도 오르단 말이에요. 사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하라 사막도 마찬가지고 카타르 같은 중동도 마찬가지예요. 온도는 40도, 50도 오르지만 습도가 10%,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몸에 땀이 잘 나죠. 내 체온을 낮출 수가 있어요. 그늘만 가면 괜찮습니다. 또 대륙의 특성상 다음에는 급격히 온도가 식어버려요. 열대야 같은 것은 상상할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바람이 거의 없고 습도가 높아서 밤에도 땅이 식지 않습니다. 우리 열대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그냥 기온이 아니라 습구 온도며 습구 온도, wet bulb예요. 온도의 끝에 뭐가 있어요? 하얗게 수은이나 빨간 알코올이 있잖아요. 그 모여있는 부분, 거기를 젖은 천으로 감싸요. 젖은 천을 감싸고 바람에 노출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에 젖은 물이 증발하겠죠. 증발하면서 온도계 눈금이 내려가겠죠. 이때 어느 정도 내려가면 딱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딱 일정은 유지됩니다. 그 안정된 온도가 바로 습구 온도예요. 공기가 습하면 증발이 안 되니까 온도는 거의 내려가지 않아요. 습구 온도가 35도 이상이면요. 그늘과 바람이 있어봤자 소용없어요. 체온 조절이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습구 온도가 28도에서 31도가 되는 날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직 숨 막히기 직전인 상태가 많은 거예요. 습구 온도가 35도면 정말 숨이 막혀버리는데 그 정도면 여기 아삼이 안 살았겠죠. 딱 그 전에 35도는 안 되고 습구 온도가 28도, 31도 되는 일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숨 막히기 직전인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에어컨을 열심히 떼야지 되는 겁니다. 에어컨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극단적인 날씨의 장점이 뭐가 있어요? 아, 장점 없는 것 같아요. 날씨가 극단적이다니까 벌레가 커지지 못했죠. 벌레가 커지려면 안정적으로 따뜻한 날씨가 오래 지속돼야 돼요. 덩치는 애벌레가 정하거든. 애벌레가 커야 큰 동물이 생기게 성체가 생기는 거예요. 애벌레가 크게 자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정적으로 따뜻한 날씨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계절은 아주 변덕스러워요. 그러니까 곤충이 커지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유충, 애벌레 기간이 충분히 길어야 돼요. 애벌레 길이 충분히 길려면 어떻게 해요? 포식자도 적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고온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계절은 매우 변덕스러워요. 세 번째는 먹이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여름이 짧아. 시작과 끝이 극단적이에요. 성장 기간 자체가 짧습니다. 알이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성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애벌레 기간, 자랄 수 있는 기간이 짧아서 커질 시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겨울이 치명적으로 춥습니다. 추울 때 덩치가 큰 애벌레는 어떻게 했어요? 덩치 큰 애벌레는요, 얼어 죽기 딱 좋습니다. 꼬치도 크게 줄 수도 없고. 크면 에너지는 많이 필요하지만 겨울에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벌레들이 난 크게 자라는 게 중요하지 않아. 전례가 뭐냐면 빨리 자라는 거야. 빨리 성충이 돼서 짝짓기 해야 되지. 오랫동안 시간을 몇 년 동안 들여서 애벌레 시간을 길게 하잖아. 난 그 사이 얼어 죽기 딱 좋아. 그 다음에 또 새들이 많아가지고 새를 잡아먹기 딱 좋아 된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뭐죠? 폭풍과 폭우도 어마어마하잖아. 태풍 불잖아요. 만약에 곤충이 크다고 합시다. 날개 태풍 불면 어떻게 될까요? 날개 다 부서지면 찢어집니다. 큰 곤충은 날개도 망가지고요. 또 서식지도 망가지기 딱 좋겠죠. 날씨가 워낙에 극단적해서 곤충이 커질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열대에는 그러면 왜 커다란 동물들이 많아? 이런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커다란 벌레가 없는 것과 정반대의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연중 따뜻합니다. 겨울이 없어요. 먹이가 연속적으로 공급돼요. 그러니까 돼요. 애벌레가 크게 자랄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한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아프리카의 골리앗 풍뎅이라고 있어요. 길이가 11cm 자라요. 100g이 됩니다. 어마어마 큰 거죠. 근데 얘는요. 애벌레 기간이 1, 2년이에요. 우린 몇 달밖에 안 되는데, 몇 달, 몇 주밖에 안 되는데, 얘는 1년, 2년 동안 해. 중남미의 헤라클레스 장수 풍뎅이가 있거든요. 세계 최대 풍뎅이인데, 애벌레가요, 2년, 3년입니다. 2년, 3년을 애벌레를 지나는 거예요. 또 동남아에는 대벌레들이 있잖아요. 대나무 천둥개. 커다란 것들이 있거든요. 30cm 이상 자라요. 얘들은 애벌레들의 보통 3개월에서 9개월 정도. 심지어 1년 이상 되는 것도 있고요. 또 아틀라스 나방이라고 날개 폭이 25cm, 30cm 되는 것도 있거든요. 얘네들도 애벌레가 4주에 6주예요. 그러니까 애벌레 기간이 생각보다 짧잖아요. 하지만 초고속 성장을 합니다. 근데 마다가스카에도 거대한 바퀴벌레도 살거든요. 얘들도 애벌레가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애벌레 기간이 긴 동물들이죠. 기간이 길어야지 큰 곤충이 생겨요. 그러려면 따뜻하고 먹이가 연속적으로 공급되는 기간이 길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뭐 큰 동물 없냐? 있죠. 우리나라 큰 곤충이. 여기서 장수풍뎅이 크잖아요. 장수산수도 크고 사슴벌레 이런 것도 큽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예외 없이 애벌레 기간이 깁니다. 장수풍뎅이요. 우리나라에도 애벌레가 1년에서 3년쯤 돼요. 사슴벌레도 2년에서 4년 정도 버팁니다. 근데 얘네들의 애벌레 기간이 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먹이가 나무기 때문에 나무는 영양 밀도가 낮거든요. 겨울에 성장이 중단합니다. 자라다가 겨울 내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만큼 자라고 겨울에는 가만히 있어. 안 자라고. 또 다음에 또 봄 되면 가을까지 또 자라고 이러면서 커지게 됐던 거죠. 다른데 열대에는 큰 벌레들은 1년 내내 자라고 있고 우리나라에 큰 벌레가 몇 가지 있지만 얘들도 겨울에는 자라지 못한다. 결국 어떻게 해야? 한반도에는 곤충의 크기는 상한선이 맥시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본은 왜? 일본은 곤충 크잖아.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요, 곤충이 크게 자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곤충이 오래 자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한국보다 안정적으로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잘 봅시다. 일본은요, 겨울이 우리나라보다 덜 가혹해요. 일본은 해양성 기후잖아요. 상하 좌우가 다 바다예요. 바다는 따뜻하단 말이에요. 영하 지속기간이 짧습니다. 혼슈 이남은요, 아주 따뜻해요. 토양이 얼어도 되게 얇게만 얼어요. 조금만 지나가도 땅이 얼지가 않는 거예요. 해양성 기후의 가장 큰 특징이죠. 일교차가 작습니다. 더위와 추위 사이에 최고기온과 최저기온 사이가 짧아요. 그러니까 되게 안정적인 기후죠. 그러니까 계절 변화도 되게 완만해 천천히 변합니다. 극단적인 한파가 드물어요. 습도도 안정적으로 있고. 그러니까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곤충 애벌레의 실증 성장 기간이 길어야 4, 5개월인데 일본은 6개월, 9개월쯤 되고요. 지역에 따라 큐슈, 뭐 시코쿠, 혼슈 이런 남부는요. 1년 내내 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 큰 나라입니다. 저 아래쪽까지도 있고 그러잖아요. 저 위까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같이 봐야죠. 같은 위도에서 보면 사실 비슷한데 같은 위도라고 하더라도 걔네 해양성 기후에서 우리가 조금 더 클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거죠. 지구 겨울이 추워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게 느끼죠. 지구는 분명히 더 따뜻해지고 있어요. 심지어 겨울도 또 따뜻해요. 근데 그 결과 겨울의 한파가 더 불규칙이고 더 극단적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평균은 더 따뜻했지만 추위의 폭발이 더 커진 거죠. 봅시다. 옛날엔 겨울에 온도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평균이 여기 있었어요. 지금은 평균이 조금 더 높아졌어요. 조금 높아졌는데 이 오르락내리락이 커요. 폭이. 그렇대요. 옛날보다 더 추울 때가 있고 더 더울 때도 있는 거예요. 평균 기온은 조금 올랐는데 변동폭이 커지면서 더 급격하게 추운 날들이 있는 거죠. 따뜻한 날은 좋으니까 겨울 왜 따뜻해 이렇게 안 한다 말이에요. 추운 날만 우리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 바로 제트기류 때문입니다. 제트기류란 건 뭐냐면 제트기가 타고 가는 비행기를 제트기류라고 하거든요. 왜 우리가 유럽 갈 때는 갈 때보다 올 때 빨리 오잖아요. 제트기류를 타고 오기 때문에 제트기류가 편서풍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거든요. 바람에 실려 오르는 거죠, 비행기가.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유럽에서 한국 올 때 더 빨리 올 수 있고 갈 때는 맞부딪히니까 더 늦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트기류가 보통 9에서 12km 상공에 있어요. 유럽 갈 때 10km 위에서 가잖아요. 딱 그 제트기류 높이에서 가는 거죠. 이 바람이 엄청 세요. 시속 200에서 400km쯤 됩니다. 근데 이 바람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쫙 부는데 여기 있으면 북극이 있잖아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쫙 불면서 이걸 딱 가다놨단 말이에요. 북극의 찬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울타리 역할을 이 제트기류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극의 온난화가 됐어. 전 지구가 온난화 되고 있잖아요. 근데 북극의 온난화는 전 지구 온난화보다 평균보다 3배 더 빨리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 북극의 얼음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얼음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해? 태양 복사 흡수가 더 증가했고 반사는 감소했죠. 그러니까 온도가 더 올라가. 온도가 오니까 바다에 얼음들이 막 녹아. 얼음이 녹으면서 열이 방출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더워지고 딴 데보다 더 더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극과 중위도에는 옛날 온도 차이 컸는데 여긴 조금 더워질 때 이건 많이 더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점점 줄어들었죠. 그래서 옛날에 강력한 제트기류가 흘렀는데 이 제트기류가 약해져요. 그래서 옛날에 빤빤하게 돌아왔는데 이렇게 출렁 출렁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렁이니까 이 제트기류는 북극의 냉기의 울타리라고 하는데 울타리가 아래쪽까지 내려온 거죠. 찬 공기가 우리나라까지 내려오게 된 거예요. 과거의 한반도 겨울은요 추웠 그 다음에 길고 완만했고 예측 가능했는데 요즘 한반도 겨울은 평소에는 비교적 따뜻하다가 평소보다 더 따뜻하다가 갑자기 급강하고 또 급상승하고 하죠. 이 급강할 때 짧지만 엄청난 추위가 옵니다. 근데 또 예측하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겨울에 평균 기온이 올랐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 기온이 올랐지만 최저 기온은 극단적으로 출렁거려서 지구온난화에도 불구하고 겨울이 더 춥다고 느끼는 겁니다. 옛날보다 더 추운 날도 더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평균 기온은 높아졌습니다. 평균이 높아져서 추운 날이 많아진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여수에서 자랐어요. 여수도 눈 안 와요. 여수는요 눈이 1cm만 오면요 도시가 마비됩니다. 여수도 안 오고요. 부산도 눈이 안 와요. 왜 눈이 안 올까? 여수와 부산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닷가입니다. 눈이 오려면요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될까? 일단 공기는 추워야겠죠. 차가야 되고 습기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상승하는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위도보다 중요한 게 바람, 바다, 지형이에요. 근데 제주도는 부산이 여기 있으면 제주도는 여기 있죠. 더 남쪽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라산으로 이어난 지형 상승 효과가 있어요. 여기 제주도에 한라산이 있는데 북서풍이 쫙 왔어요. 바다까지 오는 것 같아요. 시베리아 고기압은 건조한 공기예요. 근데 바다를 건너면서 어떻게 습기를 머금었죠. 습기를 머금었는데 산으로 올라가. 산으로 올라가니까 온도는 내려가. 그 공기가 차가워졌단 말이에요. 습기가 있어. 산 위에서 수증기가 응결해. 뭐로 내려? 눈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부산은 어떻게 돼요? 산이 낮아요. 산이 낮는데 넘어가면 뭐가 있어?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빠져나갈 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람이 빠져나갑니다. 공기 상승이 없는 거예요. 부산에는. 그래서 동해바다는 겨울에도 10도 정도 따뜻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서풍을 백두대간이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부산에는 습한 바람이 와서 상승을 해야 되는데 부산에는 건조한 바람이 와서 상승하지 못해요. 그럴 것 같아요. 눈이 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이게 다른 나라도 비교해보면 영국이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위도가. 근데 영국은 눈 안 오거든요. 겨울에도 비만 와요. 왜 그럴까? 거기는 북대서양 난류 지역입니다. 멕시코만에 있던 따뜻한 물이 북대서양 영국까지 와요. 위도는 우리나라랑 비슷한데 겨울 기온이 영상이에요. 차가운 공기 자체가 없어요. 일단 차가워야 돼. 차갑고 습하고 상승 기류가 있어야 되는데 차가운 공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눈이 올 수가 없는 거죠. 그 대신 뭐가요? 비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겨울에도 우산 들고 다녀야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꼭 이럴 때부터 일본과 비교하고 싶죠. 일본에 막 삿포로 여행하잖아요. 아내도 삿포로 간다 그러면 눈 보고 막 한단 말이에요. 삿포로 왜 가요? 눈 보러 가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쌓여 있잖아요. 거기 왜 그럴까? 똑같아요, 제주도랑. 시베리아의 건조한 차가운 공기가 왔어요. 바다를 지나가잖아요. 따뜻한 동해를 지나면서 수증기가 대량으로 공급됩니다. 근데 홋카이도 산지가 있단 말이에요. 제주도처럼 산지를 쏙 올라가면서 냉각돼서 폭발적으로 눈이 오는 거죠. 근데 우리보다 훨씬 더 추워. 그다음에 제주도의 그 남해 바다보다 동해 바다 훨씬 더 넓어. 훨씬 더 많은 습기를 갖고 있고 훨씬 더 높은 상승할 거 훨씬 더 춥으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눈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너무 부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거긴 구경감이 되는 거지. 우리나라에 그런다 해봐요. 어우 끔찍하죠. 저기 장보기 사람들도 어디 가면 이글루 만들어서 주무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글루는 얼음집이 아니에요. 얼음집이 아니라 공기가 들어있는 보호 캡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글루는. 눈은 아주 훌륭한 단열재. 왜냐하면 봐요. 눈에 부피가 있잖아요. 눈에 부피가 오는데 눈이 이만큼 쌓여있으면 그중에 90%는 공기예요. 눈 녹여가지고 라면 끓여려나 봐요. 하염없이 넣어야 돼요. 냄비 10개만큼을 퍼야 냄비 하나에 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눈 퍼가지고 밥 해먹으려면 속 터지는 거죠. 금방 녹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눈의 90%가 공기예요. 눈이 꽉꽉 눌려서 얼음이 됐잖아요. 얼음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나 얼음 결정 사이에 공기층이 촘촘히 박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스티로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글루를 만드는 눈이 꽉꽉 눌려 쌓여서 만들어진 얼음은 스티로폼이다. 그러니까 스티로폼이 단열재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단열재는 공기층 열을 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식지 않으라고 아니면 더워지지 말라고 스티로폼에 넣어서 배달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글루를 만드는 얼음은 스티로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열 전달을 안 해주니까 눈은 열 전도율이 아주 낮아요. 얼마큼 낮냐면 나무나 흙보다도 더 좋은 단열재입니다. 그러니까 눈은 같은 두께의 나무보다 더 단열 효과가 좋은 거예요. 이글루는 또 뭐예요? 돔 구조잖아요. 이렇게 돔 구조. 돔 구조가 있고 아래쪽에 문이 있어요. 공은 봐요. 공은 부피 대비 표면적이 작아요. 근데 공을 딱 반 잘라둔 거잖아요. 그것도 열 손실이 작겠죠. 열은 또 위로 올라가잖아요. 열은 위로 올라가는데 둥글게 있으니까 어디로 빠져나갈지 몰라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모서리가 없어. 근데 입구는 낮에 있죠. 차가운 공기 아래에 있고 위는 따뜻한 공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 안에서 따뜻한 공기 바깥으로 나갈 데가 없는 거죠. 따뜻한 공기가 빠져나갈 곳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만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의 체온이 계속 그래서 공기를 데워서 따뜻한 공기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깥이 영하 30도다. 이글루 안으로는요. 영하 5도에서 0도 정도예요. 바깥이 영하 20도다. 그 영상이 됩니다. 영상 0도에서 5도 정도예요. 한 25도 정도가 더 높다 생각하면 되거든요. 20도에서 25도 정도가. 근데 거기다 이제 그냥 난로 쓰잖아요. 난로 쓰고 램프 쓴단 말이에요. 10도 정도는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또 걱정하죠. 야, 그 난로 때문에 어떻게 돼? 난로 때문에 다 얼음 녹아버리잖아. 그걸 줄줄 세면 다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요. 눈이 녹았어요. 자, 이걸 안쪽에 딱 녹았어. 녹았지만 그래도 어차피 얼음의 위에 차갑단 말이에요. 녹았는데 위에 차가우니까 어때요? 다시 얼어. 녹았다 다시 얼어요. 이글루 안쪽에 열로 녹았다가 다시 언단 말이에요. 살짝 녹았다 살짝 얼어요. 얼음이 다시 얼으면서 얼음의 결정층이 생겨요. 결정층이 생기면서 던단하고 더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저랑 똑같아요. 왜 겨울에 눈이 쌓이잖아요. 눈이 쌓이면 그 집은 추울까요 따뜻할까요? 따뜻하죠. 눈이 쌓이면 단열에 의해서 열 손실을 줄여서 실내 온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은 치워야 돼. 왜? 눈을 안 치우면 그 무게가 워낙 있어서 지붕이 천장이 무너집니다. 깔려 죽는 겁니다. 눈이 쌓여있으면 따뜻하긴 하지만 깔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눈은 치우려고 하죠. 유튜브 보면 그런 거 많잖아. 이렇게 쌓여있는 눈 치우다가 방금 팍 뒤집어 쓰고 있는 거 많잖아요. 그거 왜 해요? 안 하면은 집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눈의 무게가 무서운 겁니다.